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원문에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앞에 11절에 이어서 그리고 너희는 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며 만날 것이다.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할 때.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정상을 뛰어넘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6일 새벽 우리는 터키의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고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가 2만을 넘었었고 터키의 지진 과학자가 예측하기로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힌 사람은 한 20만 명 정도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더라고요. 미국에는 현재 죽음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은 고통이 극심한 암 환자들에게 정말 극소량으로 투약하는 초강력 진통제였어요. 중독성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는 7분에 한 명씩 펜타닐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고 미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코로나 교통사고, 총격사고를 제치고 이 펜타닐 때문에 죽는 것이 사망 원인의 청소년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죠. 이런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 호주로 향하던 마약 몇백 킬로였죠. 그것이 바다에서 뉴질랜드 바다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잡히기 전에 그것을 바다에 던진 것 같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 펜타닐 같은 것이 뉴질랜드 땅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그러니까 두 달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뉴질랜드 grossly underprepared for fentanyl outbreak 그렇게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는 펜타닐 발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grossly underprepar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아이들의 교실에서 반 친구가 펜타닐 복용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은 함께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쯤이면 어떠한 기성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던데요. 상륙을 앞두고 민방위 비상관리국장이 시민들에게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할 방법을 촉구할 정도로 심각한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속 150킬로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이런 강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속 150킬로 강범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심한 강풍이 불어닥쳐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이클론의 상륙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이상현상을 왜 이토록 자주 듣나 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이 반응하듯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답인가? 아니면 그냥 내용도 없는 믿음 가운데 타조가 머리를 모래밭에 처박듯이 그냥 아무것도 나는 보이지 않아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의 정확한 행동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더욱 추구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주님을 의식하는 눈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현상 가운데 왕이심을 확신하고 주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육안의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약 백성이 범죄로 인해서 포로 잡혀갔어요. 편지를 씁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될 것인데 70년 동안 그 땅에서 생활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전쟁이 없는 평강하고 복된 결말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다. 자, 그랬을 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70년이 경과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다고 그랬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말씀 12절, 13절 그리고 14절까지 소개할 터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너희를 옛 땅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평강이다. 좋은 복된 결말을 안겨주는 것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평강과 복된 그 결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바벨론 서로 생활 동안에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유다 백성들이 하느님을 떠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작업이 있어야 했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얼굴을 찾을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영에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어느 곳에 적어놓거나 마치 요셉에게 준 꿈처럼 하나의 비전처럼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게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 설교 내내 몇 번 강조할 텐데요. 짧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 위의 일들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위임되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목사님, 하늘과 땅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소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주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를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약속을 근거로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에 뭔가 일어나도록 섭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 전체를 하나의 킹덤, 그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보았을 때 아담은 그 세계에서 왕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었지만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주관자인 아담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고 아담은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주권자로 기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 세계의 왕이시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릅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약 70년이 차 갑니다. 제국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국,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란 있죠.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사가 가깝습니다. 페르시아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10대 소년일 때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60몇 년이 지났을 때 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잡혀올 때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살아있습니다.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묵상하다가 70년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70년? 70년이 지나면. 이때가 바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온 지 67년이 지난 시점. 3년만 지나면 70년이 꽉 차게 돼요.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책에서 듣고,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가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죠. 이것이 주전 539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내용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년만 지나면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80세가 넘은 나이에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3년만 버티게 하면 되겠구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주께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도에 돌입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모드로 기도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영적인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있는 듯이 다니엘은 기도에 매진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한 기도의 행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에 돌입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안하세요. 그분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 자녀가 해요.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그 신부가 동반자로서 하게 그렇게 섭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죄만 짓는 무지랭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데스티니 자체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통치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표현이 뭐냐면 기도의 행위예요. 이 땅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통치,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이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확신 가운데 기도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회사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층 건물이 있는데 회사 사장님은 9층에 거침무실이 있고 보통 아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뭐 5층, 6층 이렇게 자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회사는 여러 부서별로 부서장이 있죠. 디파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 부서도 있고 영업 부서도 있고 회계 부서도 있고 뭐 인사 부서도 있고 사장이 부서별로 부서장을 세워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는 대신에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해요. 이름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부서장이 어떤 개발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회사적인 운명이 걸린 큰 프로젝트예요. 사장이 하나하나 기술 어떻게 되고 디자인 어떻게 되고 색깔 어떻게 하고 시장 조사하고 사장이 아니에요. 부서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예산이 지금 이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잡아먹을 만큼 큰 프로젝트예요. 그랬을 때는 사장에게 사업 계획안과 함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결제를 올리죠. 그럼 사장이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유언을 해야 돼.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곳에는 폭풍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오해와 용서하지 못한 것 원한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쓰러짐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합당하지 못한 그림이죠.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할 때 주님께서 통치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 아까 9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금식 작정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네,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그분의 속성을 낱낱이 아뢰면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하면서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조상과 동족의 죄악을 자기가 지은 죄처럼 동일시 하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부모가 불러갈 때 이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라고 대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거예요. 제국 내에서 80이 넘은 다니엘처럼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상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기도 내용이 나오고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기도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올려야 될 그러한 무언가가 여기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례적으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억이 날 때마다 기도에 돌입했을 거다 짐작합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놀랍게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페르시아 왕이.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1년 지났습니다. 주전 539년에서 538년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연대예요. 주전 538년. 유다 백성이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한 2년 정도 앞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기도는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니엘과 많은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올리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의 친구가 기도했다, 유다 누구누구가 기도했다 이 말은 없어. 왜?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 보니까 127개의 통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을 다스리는 이 절대 군주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유다 땅은 127개의 그 프라빈스 통치 지역 가운데 조그만 하나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절대 군주가 그곳 출신의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 큰 조치를 해요. 뭐라고 조치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4절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믿으시세요? 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제국의 군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피를 묻힌 이방 왕들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든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보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진실된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으로 선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어떻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백성이 이제 포로를 의미하죠. 바벨론 포로된 사람. 그 남은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잠시 여기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어떤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겠죠. 그 외 유다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방 출신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짐승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내린 칙령입니까? 페르시아 절대 군주 고레스가.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70년이 지나면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로 그렇게 섭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요구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진실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1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부스를 맡은 부서장이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최고 경영자인 사장에게 결제 서류를 올리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때로는 바로 결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사인이 떨어져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와 마음을 합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괴력이 커집니다. 19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하늘로 합심된 한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를 올려드리면 이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모였을 때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십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로 모인 이들이 한 목소리로 사이클론이 비켜가기를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소멸되기를 강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 현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좋아합니다. 시편 29편 10절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비슷한 형태의 자연현상, 자연재해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목도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이 전 지구적으로 진통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몇 가지 위기만 끝나면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의 시기가 쭉 올 거야. 전쟁의 소문도 없고 지진 소식도 없고 기후 이상 변화도 없고 경제 잘 풀리고 마냥 좋아지는 뭔가가 계속해서 20, 30년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잘못된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구절들 마음에 새기면서 지진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펜타닐이라는 그러한 신종 마약이 상륙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이클론이 세력을 발휘할 때도 오늘 밤에 어떠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소리가 참 의외로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은 더할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그냥 방치했던 뭔가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누군가를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도리를 제대로 안전하게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하고 약속하신 그 천사들을 왜 요청하지 않느냐 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에 능한 천사들을 우리 집 전후 좌우에 배치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왜 못하느냐 말이죠. 저는 시편 29편 10절과 함께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해서 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구절을 제가 얼마나 많이 입에 올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자신의 영혼이 이 구절들을 학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존재임을 내 영혼에게 계속 학습해야 됩니다. 무수하게 되뇌이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야 어떤 현장에서 그 주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때 좌정하신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아멘. 정말 강력해요. 뉴질랜드에 서 있는 산이 몇 개죠? 8,316개. 8,316개의 산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Servants of the Lord. 모든 강과 바다들, 바다 위에 흐르는 대기권들, 바람들, 전부 다 주의 종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어떠한 사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주님 말씀의 약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확신이 달라지거든요. 뉴질랜드 곳곳에 서 있는 8,316개의 산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너 여기 폭삭 가라앉다고 해, 이 시간에 순종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가닥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요청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합류해 주시고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세상에는 희한한 일이 많은데 홍성룡 형제가 새벽 기도에 합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족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양날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홍수와 사이클론과 지각변동과 산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백성들에게 내 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국의 주인 된 절대 군주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기도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